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다렸던 성탄절이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성탄절 인사를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하면서 서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나눕니다. 자,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 얼마나 간절히 사모합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주셔서 올해의 성탄절은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신나고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복된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날을 성탄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미리부터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도록 하셔서 앞으로 구세주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성경적인 예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사람의 힘으로 탄생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실 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표적인 예수님 탄생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장소에 대해서 예언하도록 하셨는데 그 장소가 바로 작고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세주 메시아를 베들레헴으로 보내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10km 떨어진 작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인구가 훨씬 적었겠지만 지금도 인구가 2만 5천 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동네입니다. 그리고 해발 777m인 산동네입니다.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자리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더니 해발, 바다에서 높이가 해발 7m입니다. 그러니까 770m가 더 높은 고지대에 베들레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크고 좋은 것을 좋아합니다. 이왕이면 집도 큰 거, 또 자동차도 좋은 거, 옷도 좋은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작고 보잘것없는 동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도록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 주십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탄생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도 사랑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여기 2절 끝부분에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은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실 때 그 자리에 동참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메시아 구세주이십니다. 근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베들레헴에서 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소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처럼 베들레헴에서 분명히 탄생하셨다고, 그리고 그때 호적하기 위해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아무도 방을 양보하지 못해서 그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특징은 작다고 하는 겁니다. 이 작다, 히브리어로 차이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크기만 작을 것이 아니라 천하고 보잘것없는 상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깡촌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그것도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 예루살렘이나 그 당시 세계 중심지였던 로마에서 탄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작고 보잘것없는 산동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 큰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부모가 누구입니까? 목수인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잠시 애굽으로 피하셨다가 이 요셉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자랄 정도로 가난하고 비참한 그런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자라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작고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태어나시고 자라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의 그 마음을 헤아려 보실 줄 압니다. 공감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미리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한 모습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보잘것없음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공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정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에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정말 우리 힘이 보잘것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세계적인 어떤 전쟁이라고 하는 흐름을 우리 마음으로는 막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힘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그 세상의 움직임이 우리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라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정치가들 앞에 가서 보수든 진보든 불러다 놓고서 여보시오, 국민의 이름으로 내가 국민이니까 당신들 제발 좀 싸우지 마시고 이 나라가 하나 됐는데 힘을 합쳐 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국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분들이 듣지를 않아요.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니 국민은 내가 국민인데 자기들이 국민의 이름으로 서로 보수가 어떻다 진보가 어떻다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왜 하나가 되지 못할까 하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힘이 보잘 것 없어요. 직장에서는 직장에서대로 또 학교에서는 학교대로 우리 인생에서 힘이 없고 보잘 것 없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잘 것 없는 동네에서 보잘 것 없는 비천한 신분으로 태어나시면서 우리 사정을 아시고 우리 형편을 아시면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님께서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때 보잘것없는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인물, 큰 인물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고 보잘것없는 인물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면서 우리 주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약 7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미가 선지자는 정말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셨던 선지자 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사야는 왕족 출신입니다. 많은 공부를 했어요. 히스기야 왕과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 전체를 위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크게 쓰임을 받은 사람.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같은 중소형 교회도 있는가 하면 교인이 3명, 5명 되는 아주 작은 교회도 있고 수십만 명 되는 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수십만 명 되는 큰 교회와 큰 교회의 목사님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목사도 또 작은 교회 목사님도 성도들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면서 위로와 힘을 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가 선지자는 보잘것없는 신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소개할 때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모레셋 사람 미가라고 해서 그가 모레셋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동네 출신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학력이나 백줄이나 어떤 실력이나 집안 배경이 없다고 내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이 보잘것없다고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세상에 어떤 분노를 품지 마십시오. 오히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작은 자의 친구가 되시고 보잘것없는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불러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을 손에 꽉 붙잡혀서 쓰임을 받도록 사용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된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소망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동네에서 탄생하시고 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소망을 회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성탄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작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3절 보시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많은 고난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1차적인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인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고난 받으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그분이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 고난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죄를 다 주님 앞에 전가시키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고 천한 동네에서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면죄부를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쁨과 소망으로 기다려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성탄절이 기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승리의 왕으로 오실 겁니다. 승리의 왕으로 오실 거예요. 자, 5절과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두를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님으로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승리의 왕으로 오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고 평화를 주실 뿐만 아니라 승리의 왕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5절 중간을 보면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궁을 밟을 때에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라고 하면서 아수르 사람들 때문에 받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민족이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 곳곳에 가보니까 뭐 그 바르샤바, 폴란드의 서울인 바르샤바도 그렇고 독일의 서울인 베를린도 그렇고 몇몇 중요한 도시마다 반드시 있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홀로코스트 기념관입니다. 유대인 희생자들을 기리는 기념관입니다. 다른 곳은 다 입장료를 받아도 여기는 입장료를 안 받아요. 그래서 여기는 화장실도 공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와 나치스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수백만 명이 가스실로 끌려가서 그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아픔을 이해하자 하면서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고 하면서 곳곳에 유태인 희생자들을 기리는 기념관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테러에 민감한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준비만 해도 그 나라를 공격하고 폭격하는 데에는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라고 하는 그 어떤 공산주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공산주의 그러면 치를 떠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미가 선지자 당시의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수르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강력한 나라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키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는데 그들을 사람을 쇠사슬에 묶고 코를 낚시 갈고리로 꿰서 짐승처럼 끌고 갔어요. 아수르 사람들은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가면 어떻게 하나 하는 심각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 아수르가 무엇을 가리키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방해하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허물어뜨리는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교회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하고 회방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수르를 그 메시아가 멸망시키는 것처럼 그 사탄의 세력도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불심판을 베풀어 주셔서 그 사탄의 세력들을 지옥으로 떨고 보내시고 하나님의 불심판을 일으키실 거라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리하는 것은 우리의 승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몸을 입어서 공중으로 들려올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의 왕으로서 승리를 선포하실 때 우리도 같이 함성을 지르면서 하나님이 이기셨다, 예수님이 이기셨다, 승리하셨다 라고 외치면서 우리는 승리의 환호성을 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작고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심으로 작고 보잘것없고 비천한 존재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많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다음에 다시 오셔서 승리의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사탄의 무리들을 지옥으로 보내시고 지옥 심판하실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확신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우리의 승리를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장차 임하게 될 예수님의 승리를 소망하면서 기쁘게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함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 뜻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타락하고 싸우고 혼란이 있고 전쟁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작고 보잘것없는 자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며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고 장차 승리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앞으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기뻐하며 승리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